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째 교리 예정에 대해서 5항까지 했고 오늘은 6항과 7항을 보면서 도르트 신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어떤 이들은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신의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박하더라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도록 바꾸신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의 악함과 강박함에 버려두신다. 여기 특별히 같이 멸망한 인간 중에서 깊고 자비로우며 또로한 의로운 구별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선택과 유괴의 저작정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사악하고 불경건하며 경고하지 않은 자들은 이 작정을 자신의 멸망을 위해 왜곡하나 이 작정은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한 내용은 인류의 상태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르트 신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류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작정 교리를 대할 때 이것을 받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됨을,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도르트 신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확인하면서 시작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죄 안에서 멸망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도르트 신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은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게 우리 시대는 이것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 기독교에서 지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그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범죄자가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뭐 그냥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범죄자가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면 그런 사법체계에 대하여 그런 정부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합당한 벌을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이제 여론이 막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당한 사법체계를 원합니다. 공의로운 법을 원하죠. 그 공의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사랑의 십자가인 이유는 공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그 진노가 믿지 않는 자에게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있고 그러나 만일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믿는 것 또한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면 그럼 믿는 것 또한 인간에게서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응시켜서 그러니까 불신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러면 신앙의 원인도 인간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하여 6항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6항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죠.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어떤 이들은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이 시간 속에서 있는 일들이 다 있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들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것이죠. 시간 속에서 어떤 자들은 믿고 있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그렇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르트 신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 작정에 따라서 일하심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퍅하더라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도록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믿은 이유를 믿을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특별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지 않았다면 믿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관련한 도전을 주는데요. 마음이 아무리 강박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댈 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정, 예정, 뭐 선택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우리의 그 이성적인 논리에 의하여서 또는 어떤 사람들 그냥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에서 기인하여서 뭐 우리 믿고 믿지 않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일이 필요한가? 뭐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되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도 바로 이런 소망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는가?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가? 그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면 뒤틀리고 꼬인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타인들이, 대상들이 다 그렇게 그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소망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눈으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또 이제 도르트 신경은 또 성경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멸망한 인간 중에서 깊고 자비로우며 또한 의로운 구별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선택과 유기의 저작정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구분이 있고 이 구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작정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아 선택받은 자들이 믿는 거구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믿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먼저 믿음과 믿지 않는 자가 그럼 없는가 그 구분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그럼 어디서 기인하는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서 기인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1절부터 22절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가보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1장 11절 우리 거기 있는 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 11절에서 예정을 입는데 무엇에 근거하여서 예정을 입는가라고 했을 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썩 이렇게 난 받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당연히 어디다 건물을 지어야 될지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우리 사람도 결정하고 계획하고 일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당연히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정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는 위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하고 불경건함에 경고하지 않은 자들은 이 작정을 자신의 멸망을 위해 왜곡하나, 이 작정은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왜곡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누가 왜곡하는가 했을 때 이제 도르트 신경은 사악하고 불경건하며 경고하지 않은 자들이 왜곡한다라고 이제 그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보았는데요. 그 대답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9장 1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자, 그 의지하시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지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결정의 뜻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9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9장 19절에서 질문이 등장하죠. 어떤 질문이 등장합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완악하게 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완악하게 된 것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허물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잘못했다고 꾸짖습니까? 잘못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악함에 대해 꾸짖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작정, 예정, 선택에 대한 그 모든 그 반대하는 그 마음이 이 19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합니까? 라는 이 19절의 질문에 그 모든 반대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에 반대하는 자의 그 논리와 그 질문을 이 성경은 이미 이 9장 1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이제 20절에서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대하여 너는 피조물이다. 그 답은 너는 피조물이다. 자, 다시 그럼 돌아가서 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인데 왜 이 작정을 왜곡하는 자들, 그 반대하는 자들을 왜 악하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바로 우리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반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정신이 바로 이 19절의 질문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작정은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라고 도르트 신경은 정리합니다. 경건한 영혼들이란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이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고신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초기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로코 지역에 이제 파송되신 분이었는데 그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가 없는 상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고 이제 모로코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선교 노하우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정착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래서 이분이 뭘 할까 하다가 아유, 나는 그냥 평생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루에 일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근데 이것을 몇 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이런 뭐 굉장히 위험하죠. 기독교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라든가 선교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때는 더 그랬죠. 청년이 당신 지금 뭐 하고 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네, 지금 기도하고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또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선교사님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으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청년은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온 청년이었는데 이제 여기 이 청년도 외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이제 이 청년을 통하여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가 거기 생기게 되고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저한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자기의 선교의 모토다 이러시더라고요. 3장 5절 6절 말씀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 사역자들이고 사실은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이거가 자기 선교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7항을 우리 같이 한번 또 7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처음의 무음함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죄와 멸망으로 떨어진 보편 인류로부터 그 지에 가장 자유로운 기뻐하심을 따라 순수한 은혜로 다른 이들보다 덜 악하지도 않고 더 가치 있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이들과 함께 공통된 비참 안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무리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이 그리스도를 선택받은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로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로서 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또는 이들에게 그를 믿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로 이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거룩하게 하시기로 자신의 아들과 누리는 교제 안에서 능력 있게 보호받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기로 정하셨으니 이는 자신의 긍휼하심 나타남을 위함이며 또 자신의 영화로운 은혜의 부요함에 찬성을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다른 구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이제 먼저 선택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선택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러니까 이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특정한 무리를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계획이 이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선택의 근거는 그 의지의 가장 자유로운 기뻐하심을 따라 순수한 은혜로 택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택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택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에 무음함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죄와 멸망으로 떨어진 보편 인류로부터 다른 이들보다도 덜 악하지도 않고 더 가치 있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이들과 함께 공통된 비참 안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무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악한 중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실은 그 마음이 늘 숨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살면서 항상 우리도 모르게 증명하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잘나지 않았을까? 내가 나를 조금 더 증명하고 싶은데 이게 항상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데 성경은 그걸 철저하게 막고 있죠.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철저하게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의 대상과을 생각할 때 이 도르트 신경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학론파의 지금 학론파가 잘못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도르트 신경이 나온 건데 학론파에게 선택의 대상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들에서 살폈듯이 끝까지 믿을 자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학론파에게 선택의 대상은 끝까지 믿을 자들. 인간이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자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선택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구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그 의미를 더 밝히고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를 중보자와 머리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학론파를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학론파는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셨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분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에베소서에서도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어떤 활동이 있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이라는 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이 있기 전에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이 그리스도를 선택받은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로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다는 의미이지 우리의 존재와 활동이 있기 전에 선택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류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길 동안 길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길을 정하셨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로마서 9장 보았는데요. 넘겨서 8장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한 두 장 넘기시면 8장 29절 30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종해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 아닌데도 이제 이 선택 교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도 선택과 함께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을 받고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우리는 믿게 되고 칭의 은택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선택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경은 또 선택의 목적을 또 이렇게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긍휼의 나타남을 위함이며 또 자신의 영화로운 은혜의 부여함에 찬송을 위함이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까운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가까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선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11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도 예정을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고 12절에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이 선택의 목적, 예정의 목적은 우리로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도르트 신경 첫째 교리에서 6항 7항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렇게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찬송이 되시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도 참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자들을 주여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에 우리로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찬송이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